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이 아침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탄생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여기서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시저 또는 카이사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이사, 시저,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가 통치하던 시기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입니다. BC 기원전 31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시기와 겹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가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 헤롯을 임명하였는데요.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통치를 하였는데요. 그 통치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시기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통치를 받던 속국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던 유대 땅의 왕으로 헤롯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서들, 즉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동방 박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만 동방 박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와 갈대아 사람들로서 천문학자와 현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성경에서 말해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누구든지 간에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그 성경 해석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페르시아나 갈대아 이 지역이었을 개연성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박사라는 칭호는 페르시아와 갈대아 사람들이 천문학자와 현인들에게 붙여주는 것인데 이 칭호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칼빈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페르시아나 갈대아,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데죠.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추측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동방 박사들이 메대와 바사,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 또는 갈대아 지역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정적으로는 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고이, 단수는 이제 마고스. 마고이라는 헬라 말은 마고이, 이게 이제 박사에 대한 그 헬라어입니다. 박사.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wise man 해서 현인이라고 이렇게 지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마고이라는 헬라 말은 실제로 이란 말에서 음역한 것이다. 이 말이 헤로도투스에게서 처음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메대 족속들 가운데 어느 한 족속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점성술을 연구하고 있었던 이유로 해서 점차 마기라는 명칭이 메대 바사 사람들 중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을 연구하는 그걸 말하죠. 점성술을 연구하는 모든 승려 계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박사들은 별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깊은 지식을 탐구함과 동시에 종교와 및 그와 관련된 몇몇 인문 분야에까지 매우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예, 이렇게 설명하면서 헨드릭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동방박사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다소의 디오도투스,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유벤쿠스, 프루덴티우스,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초기 저작자들, 초대 교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저작자들 역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박사들이 바사로부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부터 왔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오리게는 또 다른 초대교부입니다. 오리게는 그 박사들이 갈대아로부터 온 것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갈대아. 갈대아로부터 온 것으로 믿었다. 그가 그렇게 믿은 이유 중 하나는 갈대아인들이나 바벨론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박사들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헨드릭스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언급되어 있는 박사들의 관하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추측컨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나 또는 갈대아 지역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윌리엄 헨드릭슨의 그 설명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바 그들이 취한 행동은 과연 그들이 박사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택할 최선의 방침은 엄격히 본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곧 앞서 지적한 두 지역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데는 동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적한 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와 갈대아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방식은 별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본국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신비한 그런 일인데요. 이 별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구한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다른 데로 산만하게 나아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쩐지 간에 여기 동방박사들은 본국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서 그 별을 보았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그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길래 그 박사들이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비밀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잠시 비밀로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이 인류의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으니까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별 하나를 본 것입니다. 특별한 별 하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학문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탐구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길을 여행하여 드디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자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진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앙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들은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또 다른 교훈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대단히 냉담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형식적인 신앙이라 또는 외식적인 신앙이라 또 다른 말로는 거짓된 신앙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땅히 그들이 가장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과연 그 소문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아주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냉담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2절에 그게 나와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그 장소를 물어보았고 또 자신들은 본국에 있을 때에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왔죠. 대단히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사롭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마땅히 확인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주 냉담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소란해졌을 때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 장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즉시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거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태어날 장소를 예언해 준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즉시 이렇게 메시아 탄생 장소를 답변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단히 충격스러운 그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답만 해주고서는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은 잘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었죠. 메시아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즉시 달려가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메시아 탄생 소문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인들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이라 또 외식적인 신앙인이라 또 진실한 신앙인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그 먼 곳에서 달려와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고 경배하고자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으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아주 외식적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존 나일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조그만 소문에 먼저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가 언급했던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먼 땅에서 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몇몇 낯선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온 처음 사람들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니 얼마나 서글픈 광경인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도 많다. 은혜의 수단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주 그것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서 살아가고 있던 그 서기관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그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결단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자주 책망했던 그 부류가 바로 이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답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이들은 그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1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집을 찾았죠. 그곳은 이제 마구간이지 않습니까? 집을 찾아가지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또 준비하여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는 어려운 난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여럿 있었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들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소동만 일어났을 뿐이지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정작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무관심한 현실을 보고서 얼마나 크게 실망하였겠습니까? 그게 동방박사들이 구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창의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경의를 표하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에게 내가 왜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뭐 이런 시험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 먼 곳에서 그 유대인의 왕을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기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 이게 분명히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고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갔고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서 그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방박사들에게 난관이었던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 메시아의 탄생 장소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마구간이죠.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의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르라. 여기 구유의 뉘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 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본국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올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이제 어떤 왕궁 같은 곳에 그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해 본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구간이지요. 참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당혹스러운 현실인 것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분명히 왕궁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까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죠. 실망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말구유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초라한 말구유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당혹스러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러나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초라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란 말인가? 이 초라한 곳에 탄생한 아기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초라한 마구간에 탄생하신 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임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래서 준비해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왕의 신분은커녕 거리의 고아보다도 더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에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들은 또 한번 뒷걸음질할 수도 있었다. 뒷걸음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분이 바로 하늘이 정한 왕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던 그들이기에 이 마음속의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데 충분했다. 그리고 그분의 장차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분에게 왕에게 어울리는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 칼빈이 정말 이 부분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뒷걸음질 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왕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그처럼 초라한 곳에 출생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말구유에 탄생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지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십자가의 강도는 믿었습니다. 연약하고 힘없이 돌아가셨다고 그가 구세주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지만 그가 바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메시아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라한 말 구유에 탄생하셨다고 구세주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산인 것입니다. 비록 아주 초라한 말 구유에 탄생하셨지만 바로 그 아기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동방 박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참으로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냉담한 신앙인들, 불신앙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